예, 오늘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미나.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혈액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둘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거리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헤벨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 또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형꿀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뜨뜬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46장 이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어떻게 보면 망명을 간 것과도 같은 그런 처지에 이르렀던 것이 45장까지의 말씀이었다고 하면 46장 이하는 열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언들을 모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들은 중간중간 그동안 이 열방을 의지하는,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는, 또 특별히 바빌론에 대해서 또 다른 환상이나 기대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열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은 결국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그 당시 뭐 중동의 심장부와도 같은 나라였죠. 그러나 이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은 다시 패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46장 이하 51장까지 계속되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열 나라를 거명하고 있어요. 애굽, 서쪽으로부터 애굽, 뭐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바벨론, 동쪽으로 이르기까지 그 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열이란 완전수여서 사실 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주관하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 하나를 이렇게 분명히 붙들지 못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기만 하면은 자꾸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걸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애굽에 대한 의존도, 애굽에 대한 기대, 애굽에 대한 소망을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끊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끊어놓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끊는 게 애굽에 대한 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게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나오는데, 갈그미스 전쟁은 그 당시에 세계 판도를 바꿔놓은 전쟁이에요.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흥 바벨론이 옛 질서를 상징하는 애굽을 꺾은 전쟁이죠. 그 전쟁을 치기 위해서 바로 느고가 올라오다가 바벨론과 상대하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종교개혁의 선봉에서 있는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쟁은, 갈그미스 전쟁은 중동 전체의 세력 판도가 바뀌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건 지금 그 애굽이 그 전투에서 패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의 기대를 끊고자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 예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이란 출애굽에서 시작이 돼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여정인데 그 애굽으로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는 말이죠. 신기하죠. 430년간 노예 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에 대한 생활, 살았던 애굽을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기 때만 되면 애굽을 쳐다봐요.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만 되면 자꾸 애굽을 바라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셨어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못 잊고 때로는 그 사람 생각이 문득문득 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를 그리워하듯 그렇게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고 애굽의 끝 갈 걸핏하면 손을 내밀고 지원해달라, 후원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애굽도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보라는 거예요. 바로 너구가 중동의 제패를 다시 한번 중동의 패권으로서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그 신흥 바벨론 어디 내 손에 한번 당해봐라고 나갔지만 그렇게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을 심판하기로 한 싸움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걸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7절 이하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니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갈그미스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재물되는 날이다. 그러니 끔찍한 날 아닙니까? 그럼 알았다면 바로 놓고 가겠어요. 전쟁을 패전할 걸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길 것 같죠.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하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모르고 그렇게 나를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신없이 근데 이 애굽도 자신만만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이때 오랫동안 제패해왔거니와 군사력도 막강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마병, 기병, 전차 군단은 유명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어서 그 당시에 모든 이웃 나라들이 소위 요새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수입할 때 전부 애굽에 가서 수입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애굽에 가서 말 사오지 말아라. 전차 사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요새 뭐 비행기 사오고 무슨 뭐 미사일 사오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최신 병기가 다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의 그 뭐 자만심이나 교만은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어요. 게다가 그 막강한 애굽 군대에는 용병을 많이 거느렸어요. 또 각국에서 뭐 활을 잘 쏘는 건 뭐 루딤 뭐 이런데 어디 여기 보면 지금 있잖아요. 그 구절에 보면은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 이 사람 다 용병들이에요. 외국에서 수입한 거죠.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기면에 있어서나 병력면에 있어서나 전투력이나 전투의 전문성에 있어서나 뭐 애굽을 이길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 애굽의 자랑스러운 군대를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희생 제물로 받기 위해서 지금 갈그미스 유브라데 강가라는 갈그미스를 말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쟁에 이제 패전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혈액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러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마치 눈에 보여주듯 지금 예언이 환상적 예언 아닙니까? 앞에 지금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상처가 깊은지 길르앗이라는 곳이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 약초가 많고 치료약이 많은 곳인데 거기 가서 내가 아무리 유향을 바르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한다. 그리고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서 둘이 함께 엎드러진다. 철저하게 패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 애굽을 침공합니다. BC 601년, 588년, 586년 결국 그렇게 침공함으로써 애굽 땅이 초토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이하가 그 얘기예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런 탄식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중심 지역인데 나중에 결국 우리가 4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 도망갈 때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남겨둔 사람들이 그들이 애굽으로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간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이었어요. 이곳에 가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이곳들이 나중에 철저하게 다 침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미리 들었다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뭐 가는데 뭐 예. 안전한 곳이다. 미국에 가면 안전할 곳이다. 그래서 뭐 LA, 뉴욕, 워싱턴에 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전치 못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지금 떨어졌다면 거기서 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갔다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아닙니까? 18절 19절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이 오는 건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그 군대가 오는 것을 산들 중에 다볼산, 해변의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갈멜산인데 이 산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별로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한 500여 미터 좀 넘어가는 건데 자태는 웅장하죠. 평원에서 보면. 그런 모습으로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짐이나 싸라. 도망갈 생각이나 하라는 거예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이런 지금 전쟁 상황을 세세하게 눈앞에 마치 그림으로 그려주듯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이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패전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는 까닭은 뭐예요? 애굽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기대를 산산조각을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때로는 정말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의 그런 그 헛된 기대나 소망을 끌어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처음에는 애 다루듯이 그냥 뭐 갓난 아이 다루듯이 다뤄요. 뭐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가야지 자꾸 어릴 때 칭얼대듯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애가 자라지 않고 늘 미숙아처럼 있으면 얼마나 부모 속이 터지겠어요. 어제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미숙한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터지겠어요. 맨날 구하는 것도 똑같고 달라는 것도 똑같고 애가 매일 사탕 그 저기 저 알사탕 달라고 그러듯이 평생 알사탕을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애굽을 걸핏하면 애굽에 달려가고 애굽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이 그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애굽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를 이렇게 미리 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돌이키지 않은 얘기를 지금 읽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히 패망할지라도 그게 또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 살 곳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지금 애굽에 지금 사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애굽 한번 가본 분들 알겠지만은 정말 가면은 여기 쇠파리 때 얘기가 나오는데 파리 때 때문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어디를 가나? 공항에서부터 말이죠. 무슨 피라미드를 가나? 어디를 가나? 나일 강가를 가나? 그렇게 지금 뭐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어찌됐건 그 애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애굽은 뭐예요? 걸핏하면 돌아가고자 하는 옛 습관. 우리는 애굽 같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27절 28점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족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로가 되어서도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들은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지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슨 기댈 언덕으로 내가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를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은 70년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 구약시대를 살지 않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죄 없으신 자에게 씌우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죄로부터 자유해졌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죄악된 습성, 죄악된 버릇, 죄악된 생각 그 과거로 돌아가기를 단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죄책감, 죄의식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과거에 묶이게 하고 과거에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죄악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믿음의 길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우리의 예배 처소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리스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려도 좋고, 그러나 또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 안에 머무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애굽으로부터 오나 바벨론으로부터 오나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도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은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의탁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 전부를 의탁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